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두 가지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문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 또 다른 하나의 문은 넓은 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은 없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문, 좁은 문과 넓은 문. 우리 크리스천,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 인류라면, 사람들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양자 택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에 상반되는 이 넓은 문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멸망에 이르는 문이라고 하는 이 문으로 사람들은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죠. 분명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멸망하는 길을 많이들 찾고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 종국에 가서는 멸망하는 그 길의 종점에서는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넓은 길을 선택하고 넓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멸망으로,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이유가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게 크고, 이 큰 문이죠. 영어에 숨겨 보면 For wide is the gate. Wide gate라는 말이에요. Wide gate. 넓은 문.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Wide gate.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넓은 문. 그래서 다 사람들이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기 때문에, 그 길이 넓기 때문에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치러지는지 모르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크고 그 길이 넓고 가기가 편하겠죠. comfortable 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자기들도 따라서 갑니다. 그러나 결국에서는 멸망으로 인도되어진다. 비참한 결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은 어떤 길일까요? 여기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십니다. 아까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했는데 14절에 보면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의 특징을 말해주겠어요. 좁고 스몰하다는 말이죠. 길이 협작하다. 여러분 협작하다는 말은 그냥 좁은 게 아니라 아주 몹시 좁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narrow, small and narrow. 아주 좁고 문도 좁고 그 길은 아주 협작 아주 더 좁다는 말이에요. 이 문 자체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에다 길이 더 아주 더 가는 길도 협작하고 아주 좁으니까 더욱 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을 믿는 게 오늘 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예수 믿는 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길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사람들은 요즘에 예수 믿는 것이 막 이제 인기가 되고 많이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찾는 이가 적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을 신적 능력으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 그리고 종말의 때로부터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신적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그런 판단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찾는 이가, 이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뭐 이 찾는 이가 뭐 많다라고 생각해서 그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넓혀지고 다 모으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고 오픈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호응하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을 스스로 자기 자신이 그 길을 예수 믿는 길을 제한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제한시키면서 그 협착하고 불편한 길을 고독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라고 그 번영신학을 중요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프로스퍼리티 가스포 미국의 침례교회 목사님 중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한국 서점에 가도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마 여기 이세들 자마 그 지저스 어웨이크닝 무브먼트 인 아메리카라는 그런 수련회 같은 그런 영적 각성 붕운동하는 거기서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이 번영신학은 다른 복음이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추구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축복이고 번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축복한다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다른 복음이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한시키고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더욱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A few find it. 아주 적은 소수의 무리들이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영생을 찾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찾는 이가 뭘 찾겠어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끝의 종착점이 뭡니까? 영생의 영생.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자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들, a few find it. 아주 적은 극소수의 사람이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권면에 따라서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는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 좁은 길을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런 좁은 길의 길을 걸어가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바로 그래서 예수님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말씀에 따라서 제한시키며 순종하며 그 길이 좁고 협착한다 할지라도 찾는 이가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바른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가시라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이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Enter through narrow gate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예수님 자신이 문이다. 이 좁은 문이 상징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자신을 제한시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고독하고 좁고 아주 협착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좁은 문이 또한 예수님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간다는 것도 또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좁은 문이 표방하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바로 크리스천의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인식하시면서 먼저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 주의사항 그 다음에 실천사항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두 가지 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과 두 번째는 실천사항입니다. 첫 번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의사항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을 삼가라는 말이죠. 이 선지자, 구약에서 이 선지자는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의 권위로,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의 권위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선지자는 자기의 권위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의 인위적인 말을 하게 되면 죽게 돼, 멸망하게 됩니다. 한 번이라도,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단 한 번이라도 그 예언의 말씀이 빗나간다든지 열 번 해서 다섯 번이 만약에 맞고 다섯 번이 틀리다 가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반드시 받는 대로, 그것은 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선지자들이 있다고 하고 자기들이 예언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언이 많이 틀려요. 예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상당 부류의 그 예언이 한 절반가량이 틀리다고, 그 이상도 틀리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류가 있고 상당히 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 왜 예수님이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삼가라고 하는지 봐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첫 번째, 양의 옷을 입는다. 위장한다는 것이죠. 위장.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다. 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나와요. 그냥 자기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하고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을 내가 노략질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리고 너에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다. 가장한다, 위장한다,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탐욕입니다.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노략질해버려요. 그가 소유한 것도 다 노략질합니다. 그 소유한 것도 다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 노략질하는 1위, 여러분 1위와 양의 대조해 보십시오. 1위는 생명을 걷어갑니다. 양의 생명을 착취합니다. 양의 생명을 노립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둘째는 탐욕스러운 노략질하는 1위, 그 1위의 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고 본성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상은 이 거짓 선생들을 삼가고 그들의 위장과 탐욕에 찬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야 된다.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뭐 양의 옷을 입고 뭐 위장하고 이렇게 막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 결국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You will recognize them. 그들의 열매로, by their spirit, by their fruit, by their fruit you will know them, you will recognize them. 결국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유합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포도나무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가시나무 엉겅퀴는 쓸모없는 것이고 무가치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귀하게 농사를 짓는 그러한 나무죠. 과실나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 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쓸모없는 것과 쓸모있는 것들, 유용한 것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나무의 품성이 다른 것을 맺을 수 없는 자기 본성과 다른 나무의 특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7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당연하겠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건강한 나무는 아름다움을 맺고 못된 나무는, 건강하지 못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라는 어떤 그 나무의 특성은, 건강한 특성은 그 체질과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결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그 본성과 그 나무의 특징과 상반되는 열매는 맺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상반된 그 결과가 나올 수 없다. 체질과 그 나무의 성품에 반대되는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거짓 선지자는 결국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나름대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열매는 결국 영생으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는 나쁜 과실이고 나쁜 열매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열매가 그것을 증명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육안으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없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결국 그들의 종착점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들이고, 그들의 종착점은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쫓는 자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멸망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된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용하십니까? 어셉트하십니까? 긍휼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위배되는 상반된 가르침을 지금 포용하시고 오케이, 내가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바른 진리가 아닌 진리에 반대되는 그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예수님 자체가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진리에 대해서 단호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저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면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귀담아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쁜 나무는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결국이에요. 나쁜 열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로입니다. 결국 그들의 말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제가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결말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사항은,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한 주의 사항은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짓 행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 이게 주의 사항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22절에도 우리가 언급되지만은 예수님한테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그날에 23절 그때 예수님 때 이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한테, 나더러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여 주여 합니다. 구원받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거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런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 입술의 고백으로,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는 거, 주님 주님 하는 거 가지고 구원이 개런티 되는 것이,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을 달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가느냐. 그렇지만 다만 어떤 조건을 예수님이 하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구원을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 믿음으로만 다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참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가? 아니면 행위가 첨가되어야 되는 것인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행위가 결여되면, 행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기 행위 없는,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행위는 없어요.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행위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합니다. 이게 구원받았을까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암만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내 삶 속에서 변화되고 성화되는 그런 과정이 없고,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이 그냥 주여 주여 하면 그것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믿음 하나 가지고는 불충분하고 거기 플러스 행위가 첨가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첨가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만으로만 부족하고 우리가 행위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 믿음에다가 행위가 첨가되어야 됩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롱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플러스 행위가 들어가면 이 행위가 결국 공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지요. 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위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행위를 보여줬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아마 바리새인들의 행위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겉으로 보여주는 행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겉으로 행하는 어떤 퍼포먼스적인 그런 행위, 종교적 열심으로 갖고 있는, 보여지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행위를 얘기할 때 겉으로 어떤 것을,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뭘 하고 하는 거, 그거를 가리켜서 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가진 자는 험불해집니다. 그 행위가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거듭나고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룬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열매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 변화에, 그 행위에 몸둘 바를 모르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행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행위라는 바리새인의 행위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암만 그런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행위는 하나님이 어셉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행위는 뭘까요? 구원받은 자 행위는 자기의 의로운 righteous deed, righteous work, righteous act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로 이해돼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되어진 결과가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행위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 내면에 변화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성령에 이끌려서 변화되는 것이 이 행위의 어떤 성령의 열매, 왜냐하면 이 행위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행위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완벽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죄로 보지 않았던 것도 죄로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가 아 이것은 죄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내면이 변화되는 것이 그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그 내면의 성령으로 되어진 성령의 역사가 어떤 행위보다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 앞에다 성령을 붙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고,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열매로 드러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참 구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도 없고, 나타낼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나는 이런 행위가 있다라고 자랑할 수도 없고, 보스팅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에 아주 귀 기울여 주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자가 자기를 철저히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굴복시키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내면을 이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서 성화시키고 또한 열매로 드러나는 삶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예를 예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것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22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냐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지금 이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백보좌 되신 심판대 앞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누가 항변하고 누가 항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예수님한테 나더러 말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로 했나이다. 여러분,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을 두 번 반복했다는 것은 친밀을 말하고 있어요. 친밀한 거,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주여 주여 반복할 때, 예를 들어서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거기 하나님의 사자한테 올 때, 하나님의 사자 모르겠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친밀한 친밀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이렇게 불러주세요? 친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한 신학자가 R.C. 스프리라는 그런 신학자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수요 목요 성경 공부 때 이 책을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과 한번 토의를 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이 책을 못 읽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내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이렇게 주의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를 이거예요? 왜 나를 지금 이런 이렇게 대접하십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이 100% 실현이 돼야지 그게 참 선지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면 안 돼요. 구약에서 한 번이라도 빗나간 자기가 말한 것이 이거 나 실수입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전하면 그거는 죽음입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10개 중에 한 5개를 맞았는데 5개는 틀렸어요. 그렇다면 5개는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꾸며서 말했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구약에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지자 노릇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이 권능이란 말이 영어로 보면 미러클이에요. 미러클. Sign and wonders. 미러클. 기적을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님 알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이렇게 귀신도 내쫓고 이렇게 권능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걸 주님 내가 이거 행하지 않은 것을 주님 보시면 모르십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하고 이 귀신도 내쫓고 이 지금 제가 주의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항의 나를 인정해 달라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여기 이적과 기사를 누가 행하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적을 봤어요. 기적이 있어요. 아마 이적 기사를 행하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이 자기의 뭐 기적을 자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 집회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함이라.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왜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까? 착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삼가라, 주의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지금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리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 사역 한다고 병 고친다고 하는 그런 분들 많이 보죠. 그 중에 베니 힌이라는 분이 있어요. 한 30년 전서부터 아주 병 고치고 TV에서 흰 옷을 입고 막 병 고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또한 책을 쓰신 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쓴 분이 존 맥카퍼라는 분이 있어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레이스 투 유라는 방송을 한 30년 이상 동안 하셨는데 저기 샌프란도 밸리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카퍼 목사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있는데 한 만 명이 넘어요. 30년 전서부터 만 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분이 책을 쓰셨어요. Strange Fire, 다른 불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있는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니 힌의 치유 사역이 있을 때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려왔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종교부 기자 윌리엄 로브넬은 캘리포니아 애나하임에서 열린 베니 힌의 신유 집회 가운데 한 곳을 지켜보고 나서 이렇게 보도했다. 진정한 드라마는 그 목회자가 연단을 떠나고 음악이 멈춘 후에 일어났다. 말기 환자들이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파키슨 병으로 팔다리가 뒤틀린 채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있었고 목 아래 근육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사지마비 환자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 곧 매번 집회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료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혹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는 사람들이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에 달했다. 현명하게도 로브델은 관찰한 사실을 토대로 흰의 사역은 거짓 희망을 부추기고 돈을 우려내는 간단한 논리를 구사한다고 판단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종교부 기자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했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존 맥카서 목사님이 다른 불이라는 Strange Fire라는 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그 병 고친다, 치유한다 상당히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설사 그것이,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치유가, 그런 기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기적과 기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 아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미혹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기 22절에 우리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22절에 그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찾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것이 가짜 기적이다, 가짜 치유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네가 가짜 선지자다, 가짜로 귀신을 내쫓았다, 가짜로 권능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단 한마디로 끝내버리십니다. 2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는 거야. 영어로 보면 I never knew you.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대에서 신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근데 나는 결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기적과 이적이 뭐예요? 귀신 내쫓고 선지자 노릇한 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요, 거짓 선지자로서 했다는 것밖에, 그런 것밖에 드러낸 것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선지자 노릇을 했고 예언했고, 거짓 선지자로서 귀신을 내쫓고 거짓 선지자로서 권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초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친밀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을 압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너와는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 나는 너를 결코 안 적이 없다. 여기 I never knew you 이것은 나를 결코 너를 안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참 주의해야 돼요. 참 삼가야 돼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기적, 이런 치유, 이런 선지자, 귀신,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하는 이런 말에 현역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예요? 다 두 부류가 공통점이 있어요. 두 부류가 하나같이 자기 집을 짓습니다. 다 집을 지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어디에다 짓냐면 반석 위에,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였고, 또 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고, 또 하나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고 그 집에 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구요. 주초가 뭡니까? 파운데이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주초는 예수님입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여러분의 믿음의 주초를 두시고 흔들림이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길가에 뿌렸던 씨, 그 다음에 바위에 뿌렸던 거, 그 다음에 가시 밭에 뿌려졌던, 그리고 좋은 옥토에, 좋은 땅에 뿌려졌던, 이 네 부류의 그 땅으로 비유하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들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 하나같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고 결실하는 자는 오직 옥토에 뿌렸던 밭이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했더라. 오늘 여기서도 예수님 지금 산상수훈을 결론 지고 있어요. 7장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에 있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좁은 문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 상반된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시면서 주의시키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돼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바로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스스로 제한시키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좁은 문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으시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